신약성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계신 성도님들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저희가 이렇게 매주 한 장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느덧 요한계시록 20장에 왔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아마 미국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면 잊을 수 없는 날이죠. 미국 뉴욕에 위치한 이 110층짜리 높이의 이 세계 무역센터가 이 항공기 납치 자살 테러를 당하게 되죠. 이 사건을 위해서 전 미국이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 배우자로 미국은 이라크를 지목하게 되죠. 그래서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여서요. 2011년까지 전쟁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라크 전쟁이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미국의 이 타깃이 되었던 이 많은 테러 집단들이 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또 미군과 또 이라크 군인들이 또 도시들을 또 점령해 가고 이라크의 수뇌부가 이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사담 후세인도 함께 이 처형을 당하게 되죠. 아마 뭐 신문이냐 뉴스를 통해서 다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전쟁이 다 끝나가는 것 같은 그 2011년 그 시점에 미국이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되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테러 집단의 이 알카에다의 수장인 오사바 빈레덴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거물급 지도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언제 또 미국을 상대로 또 다른 이 테러 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전쟁은 이미 다 이겼습니다. 이라크도 이미 다 무너져서 그들의 수뇌부까지 다 죽였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이 다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상황이요 마치 이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라크가 이미 전쟁에서 패배했듯이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인 이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이 큰성 바벨론이 이미 멸망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미 주님께서 치르시고 이기신 것이죠. 마지막에 사단이 자기의 모든 세력들을 불러 모아서 이 무기또의 언덕 앞에서 펼쳐졌던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졌고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이 새들의 잔치에 먹잇감이 된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이라크가 다 망해도 이 오사마 빌라덴이 살아있던 것처럼 아직 모든 악의 우두머리인 사단이 오늘 죽지 않은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나 이미 이 전쟁에서 그는 이 패배한 패잔병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단, 바로 이 용을 잡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하늘로서 지금 천사가 내려오는데요, 그가 두 가지를 가지고 내려오지요. 무엇을 가지고 내려옵니까?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옵니다. 이 열쇠가 무슨 열쇠입니까? 무적행을 여는 열쇠인 거죠. 이 열쇠는, 이 무적행은요, 히브리어 말로 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 이 바닥 없이 쿡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적행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무적행을 쉽게 이야기하면 악한 영들을 가두어 놓는 공간이 바로 이 무적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사역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악한 영들을 잡아놓는 어떤 영의 감옥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적행입니다. 오늘 천사가 바로 이 무적행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열쇠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죠. 그것은 이 사단을 이 무적행에 가두어두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큰 쇠사슬이 들려 있지요.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면 수갑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단을 결박하기 위해서 갖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이 요한계시록이란 책이 상징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문자적으로 천사가 쇠로 만든 사슬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 영적인 존재를 결박하는 그런 쇠사슬과 같은 이미지를 본 것이지요. 아니, 사단이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이 쇠사슬에 묶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쇠사슬에 묶이는 것처럼, 결박되는 것처럼 천사가 그를 묶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사단을 이 묶는데요, 2절에 이 사단의 이 용의 정체가 더 나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용의 정체가요, 옛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옛뱀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바로 그 뱀의 정체가 이 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귀라는 단어는요, 이 디아블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둘 사이를 파고들어서 이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파고들어 이간을 시키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 있는 사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죄를 지어서 이 서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자, 사단이라는 이 단어는요, 적대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용이 하나님을 적대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원수, 적, 그것이 바로 사탄, 사단입니다. 지금 이 사단이 요한계시록에는 용으로 이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사가요, 이 큰 쇠사슬로 이 사단을 결박합니다. 지금 이 용이 사단이 수갑 차고 감옥에 갇히는 이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단의 수감 기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얼마 동안 그가 잡혀 있습니까? 천년이라고 잡혀 있죠.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요, 10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 10의 완전수인 3제곱을 해서요, 아주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천년입니다. 이것은 단지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천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이 무저갱 속에 가두어 놓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요 그를 잡아 던져놓고 그 문을 무저갱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유혹하고 핍박했던 우리의 원수 사단이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가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은 천사가 가두고 결박할 만큼 하나님과 비교되지도 않을 만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가 이 무저갱 문을 잠궈버리고요. 그 위에다가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임봉을 합니다. 봉인을 한 거죠. 3절에 보니까요. 그는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 즉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장 3절에 마지막 나오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는 이 구절 때문에요.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도대체 왜 이 사단이 잠깐 놓여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형수들이 이 무기징역이면은 뭐 평생 갇혀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형될 날짜가 정해진 사람들은 언젠가는 감옥에서 한번 나와서 형을 집행해야 하는 날이 있죠. 마치 그것과도 같습니다. 지금 무저갱에 천년 동안 잡혀있는 이 사단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천년의 기간이 끝나는 날 잠깐 놓여서 이 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조금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사단이 이 무저갱에 갇혀있는 이 천년의 기간,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이 세상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여러분 4절을 처음 보니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보좌가 하나가 아니라요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지금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것이죠. 이 하늘에 있는 수많은 이 보좌들에 앉아서 이 세상을 심판할 자들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권세를 이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4절 중간을 보니까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 666이라는 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표현은요 지금 그냥 단순히 목베어서 죽은 순교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이 성도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요 사절을 보니까요 살아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한국말은요 한국 성경은요 살아서라고 단순히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혹시 영어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came to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영어 성경에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살아서라는 말은요 부활해서라는 원래 그 원문이 더 맞습니다. 즉 원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주님의 증거를 위하여서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해서 함께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 천년 동안 무엇합니까?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이미 복음서에서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천년이란 긴 세월 동안 죽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죠. 자, 우리 5절 말씀을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서 천년이 차기까지 이 부활하지 못하는, 살지 못하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의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요, 한 가지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는 이 표현을 쓰지요. 그럼 그 다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둘째 부활이 있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읽어지지요. 그러나 사실은요, 요한계시록 20장을 잘 읽어보면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성도들의 부활은요, 이 승리의 부활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 죽음에서 깨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들이 동참하게 돼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광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승리의 부활, 영광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요, 악인들의 이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저주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음에서 깨어나면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또 그들은 결국 지옥에 던져져 영원한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첫째 부활이라는 이 표현은요, 따라서 성도들의 이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라는 말 대신에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 표현이 나오죠. 둘째 사망, 이것이요 바로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둘째 이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여러분 이렇게 쓴 이유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은 둘 다 부활이긴 한데 둘째 부활은 결국 죄로 인한 심판과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사망의 부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럼 6절에서 말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거룩하게 됩니다. 이 뜻은 이 죄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결함을 입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받는 복이지요. 둘째로는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이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인해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이미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둘째 이 사망, 즉 그 지옥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나와 있죠. 자, 셋째 복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죠. 이것은요, 우리가 실제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볼 때요, 분명히 우리가 왕이 된다 하지 아니하고 왕노릇하리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 왕의 그 권세와 힘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이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미국에서요, 이 뭐 대통령까지 아니더라도 주지사가 우리에게 그의 이 전권을 위임하고 이 일리노이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주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큰 권세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과 그 권세는요,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니까요, 이것은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이고 큰 권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간 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시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 천년이란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의 끝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행복하게 이 땅에서 이 죄 없는 세상 가운데서 천년 동안 살고 드디어 천년이 찼습니다. 자, 아까 이 천년이 누구의 형 집행일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지요? 용, 옛 뱀, 마귀라고도 불리는 이 사단의 형 집행 날짜지요. 자, 천년 동안 이 무적행에 갇혀 있었던 이 사단, 이 7절을 보니까요, 천년이 참에 사단을 그 옥에서 풀어줍니다. 자, 그럼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단이 무슨 일을 합니까? 자,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곡과 마곡을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곡과 마곡은요, 이 구약성경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등장합니다. 궁금하신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제가 좀 요약해드리면, 이 에스겔서 38장 39절에 보면요, 이 곡과 마곡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곡은 왕의 이름입니다. 마곡은요, 그 곡이란 왕이 다스리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 에스겔서 38장 39장을 보면요, 마곡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곡이란 왕이요, 그 주변에 있는 강한 연합군들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곡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강한 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이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조금 이제 살만할 때인 것입니다. 군사력도 약하고 나라도 아직 재정비되어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을 치러 연합군들이 모였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인 것이죠. 절체절명에 놓여있는 이 싸움이 바로 이스라엘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곡이 이끄는 그 연합군이 패배하는 것으로 이 전쟁이 끝나게 되죠.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에 바로 이 모티브를 따와서 지금 사단과 하나님의 이 백성이 전쟁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8절에 보니까요, 곡과 마곡의 이 병사들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수가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그 성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지금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고개의 연합군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 앞에 패배한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 즉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 사단의 연합군 역시 힘없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패배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9절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적군을 소멸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힘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전투력이 높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 무릎 꿇은 한 사람이 수만의 이 군사보다 강하다고. 여러분, 저는 그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대 왕이었던 다윗,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가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요, 지잡듯이 전국을 뒤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사계처럼 보호해 주시니까요, 그 평생에 아무도 그를 건들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이 병사와 상대하여도 그가 이 생명사계 안에 보호받는 것처럼 그 강한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곡과 마곡의 이 병사들이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정말 셀 수 없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적군은 불에 의해 한순간에 이 소멸하게 되어버립니다. 자, 제가 여기서 서두에 왜 요한계시록 20장이 어렵다고 말했는지 잠깐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약이 총 몇 권 있죠? 39권 있죠. 신약이 몇 권 있죠? 27권이 있죠. 총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구약과 신약의 총 장수를 세보면요, 1189장이 나옵니다. 절수로 따지면 3만 6천 정도의 이 절수가 나오는데요. 이 구약 신약 1189장 가운데서 이 신학자들이 가장 이 해석하기 어려운 장이 무슨 장일까요? 무슨 장일까요? 가장 논쟁이 많은 장. 저희가 오늘 뭐 읽었어요? 어디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이 바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장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이 8절, 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18장에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 다 끝난 것을 보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수많은 이 모래와 같은 이 사람들을 또 모으는 거 보면요, 뭔가 이 두 번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해석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이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천년 왕국을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혹시 전천년설, 무천년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수님이 이 천년왕국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천년왕국 전이다. 그래서 전천년설이죠. 아니다.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천년왕국 끝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게 이 무천년설입니다. 자, 만약에 이 전천년설로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요,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또 다른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 무천년설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요, 바로 이 전쟁이 바로 8절 9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본문 가운데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 한 가지는요, 아무리 적군의 수가 강하고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칼과 마병의 숫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불의 능력을 갖고 계신 이 하나님의 이 거대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자, 드디어 10절을 보니까요,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이 원수 사단의 이 최후가 등장합니다. 그 끈질긴 이 사단,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이 4천년, 6천년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온 인류를 괴롭혔던 이 원수 마귀의 이 최후가 지금 등장하는 것이죠.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납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죠. 여러분, 이 불과 유황못이 어디죠? 지옥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바로 불과 유황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지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지옥은 이 사단이 다스리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지옥 가는 거 이렇게 그림 그려보면 사단이 막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그려지는 그림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은 잘못된 개념인 것이죠. 천국은요,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공간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옥은요, 사단이 다스리는 공간이 아니라요, 사단과 악한 영들과 그를 따랐던 모든 추종자들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 사단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역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이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짐승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웠던 모든 세력들도 역시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진리를 왜곡시키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게 사람들을 유혹했던 그들도 다 이 불과 유황의 못, 이 지옥에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옥은요, 사단과 그를 따르는 모든 악한 존재들이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세세토록, 즉 영원토록 밤낮 쉬지도 못하고 고통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혹한 심판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한 번 더 장면이 변화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천년이 지나서 이 사단이 불과 유황 못에 던져 넣은 후 이제 최후의 심판이 벌어집니다. 이 최후의 심판의 별명이요, 백보자 심판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백보자 심판. 왜 백보자 심판이라 그럴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보자의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 부릅니다. 이 심판의 보자에서 하나님이 앉으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요, 당시 로마 황제가 이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봐도요,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다 자기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이 세상의 영원한 보좌, 진짜 보좌는 하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흰 보좌, 백보좌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그 보좌 위에서 이 만인을 심판해 나가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곳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그런 보좌들도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때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11절 후반절을 보니까요, 땅과 하늘에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어지더라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 이 하늘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불타 없어질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말라 그러시죠. 우리가 이 땅에 짓고 살아가는 집, 우리가 모아놓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12절을 보니까요, 죽은 자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지금 둘째 사망으로 깨어난 자들이죠. 이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서게 되지요. 이것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다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던 사람들, 힘 있는 자들, 부자들, 권세자들,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자들, 힘없고 연약한 자들, 그런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간 그 사람들도 나는 심판 안 받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큰 자나 작은 자나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자는 다 이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보좌 앞에 지금 책들이 펼쳐져 있죠. 과연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간 그 흔적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남몰래 친구 물건 훔친 거, 커가면서 자신의 양심을 속여가며 살아간 거, 남에게 거짓말한 것 등 이 세상에서 한 모든 그 행위들이요, 죄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을 만큼 다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요, 이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그 내용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서 아,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구나라고 잘못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여기서 행위대로 심판받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들의 행위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행위가 완벽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 역시 이 책의 기준으로 보면 약인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된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보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원래대로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인들은요, 결국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게 됩니다. 13절에 바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다 내어줍니다. 즉 죽음도 망자도 이 부활하여 결국에는 모든 악인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음도 이 심판에 면죄부를 주지 않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14절, 15절 우리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결국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던지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불못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못이라는 이 단어가요, 레이크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즉 호수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미시간 호수가요, 이 불로 덮여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물 표면 위에만 이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요, 이 물 속에 있어서도요, 이 살이 탈 정도로 지금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불과 유황으로 된 호수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앞서 말한 악인들에게 임할 둘째 사망입니다. 사단과 하나님의 뜻 그것을 따르는 이 악인들이 사단의 뜻을 따르는 이 악인들이 이 꺼지지 않는 이 불과 이 유황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요즘 한국 교회에서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단에서 교회들에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참 듣기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있듯이 우리도 이 끝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어디로 나아가는 것인지를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기 위하여, 마지막 날 불과 유황의 못에 가지 않기 위하여 그 세세토록 고통받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이 삶에서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원론적이고 너무나도 기독교의 기본적인 이 진리와 같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인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지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